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9쪽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합 등의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육이 경직되면서 평소에는 잘하던 동작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본래 입스는 국소성 이 긴장증이라는 용어로 신경의학계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인데 스코틀랜드의 전설적 골퍼였던 토미 아머가 어느 대회에 참가하여서 첫 홀에서 23타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둔 뒤에 그때 그가 입스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덕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입스에 빠지면 야구선수는 공을 치거나 던질 수가 없습니다. 피아니스트나 기타리스트는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잘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입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입스와 같은 현상에 빠진 이들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청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전에 해보았던 일은 왜 전처럼 하지 못했을까요? 수영을 잘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소 수영 실력을 잘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 수영에 도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 수영이 힘이 들기는 했지만 거대한 파도를 타고 부서지는 파도를 맞으며 하는 그 수영이 참 재밌었습니다. 길게 굽어진 만에서 출발해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거뜬했습니다. 자신의 수영 실력이 많이 성장했음에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 느꼈던 그 느낌이 간절해서 다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역시 파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경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영을 시작하니 피로가 밀려옵니다. 열심히 팔을 저어봐도 어제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힘은 배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파도와 씨름을 하는데 파도가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당황되었습니다. 발도 닿지 않는 물속에서 당황하면 큰일입니다. 곧 이 남자는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에서 허우적대는 그를 구조대가 구조해 줍니다. 구조대는 따뜻한 타올로 그를 감싸주고 따뜻한 물을 주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남자는 자신을 구조해준 대원에게 묻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쉽게 했던 수영이 오늘은 왜 이리도 어려웠을까요? 구조대원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조류와 해류는 날마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밑에 저류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수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날마다 수영을 하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바다 수영에 도전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다 수영에 실패한 한 남자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 바닷속에는 해류와 조류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그렇게 다른 것처럼 제자들이 맞닥뜨린 문제도 그러합니다. 전처럼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접근했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한 제자들을 대신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다 종료하시자 실패했던 제자들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대답하셨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곧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은 믿음은 단순히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고 나누어진 믿음을 뜻합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 위에 닻을 내리지 못하여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즉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빠졌을 때를 가리켜 적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진 믿음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면 운동팀으로 따지면 마치 주전과 후보 선수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은데 내 이름을 왜 불러주시지 않을까? 내가 실력이 없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택함 받지 못한 상황, 남겨졌다는 그 상황 속에 갇힌 제자들은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당연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택함 받지 못한 상황, 그 상황에서 어여 빠져나와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 속 제자들에게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현상 유지는커녕 어느새 입수에 빠진 것처럼 이미 잘해오던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허둥대며 무능력하였던 말씀 속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매일매일 신앙을 잘 가다듬으며 세워가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 않으므로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 제자들을 봅니다. 적은 믿음으로 인해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하는 제자들을 또한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행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을 맞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